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국군 당국이 24일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차량과 인원, 장비 등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됐으나 최근 그 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 군 당국 감시망에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발사 후 발사체 궤적 등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도 식별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에 관해 이르면 다음 주쯤 발사될 수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찰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2호기를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달 북한이 2호기 발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북한 당국이 정찰위성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CSIS는 지난 6일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위성 사진과 소식통을 활용해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이 납북자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해 이들 세 나라가 지역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단된 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실질적 협력 추진을 위해 합의할 준비가 돼 있는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중일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 유지 강화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짚어내면서 실천적 대응 공유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면 이번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과제에 관해 흉금을 터놓고 논의해 폭넓은 분야에서 미래 지향의 실무 협력 추진에 의견을 일치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공동문서를 발표하고자 한다는 의혹도 드러냈습니다. 이에 관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를 위한 일본과 한국의 협력과 연계 방식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지혜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합니다. 새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협력을 비롯한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일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3일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네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23일부터 이틀 동안 타이완섬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 등이 인근에서 대거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4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수호의 30 전투기를 비롯한 중국군 장비 등이 대척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90%를 넘어섰다고 한국 매체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OECD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평균 임금은 $48,922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6% 수준인데요. 지난 2020년에 90%선을 처음 넘어선 이후에 계속 수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에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섰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5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OECD의 그 평균과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평균 임금은 OECD 38개 나라 가운데 중간 지점인 19번째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약 $79,500로 맨 위에 있고요. 룩셈부르크와 미국이 77,000에서 $8,000대, 스위스가 $73,000, 벨기에와 덴마크 등이 $64,000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 $16,700입니다. 일본의 평균 임금은 $41,509, 25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임금은 일본의 1.2배가 되고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이 2014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역시 격차를 계속 벌려왔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그러니까 1992년에는 일본의 평균 임금이 약 $44,000로 한국은 $26,200, 그러니까 일본이 1.5배가 더 많았습니다. 자, 한국 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한국의 임금 수준은 성장하고 있지만 남녀 성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 또 근무 방식에 따른 임금 격차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31.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격차가 제일 큽니다. 1.2%로 격차가 가장 적은 벨기에보다는 무려 26배가 높은데요. 일본의 남녀 임금 격차는 21.3%, 미국은 17%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with the Iranian people as they fight for their own civil rights and as they should.
지난 19일 이란의 에이브람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여러 국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고의 배경과 대통령 사망에 따른 이란 정부 반응, 국제 사회 반응과 전망 짚어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타이완의 라이칭더 신임 총통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남포는 오전 한때에 비 내리겠습니다. 용현과 평안북도 등 북부 지역은 밤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 내리고 곳에 따라서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 낮 최고 17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6도, 개성도 16도입니다.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15도고요. 원산 13도, 함흥 11도, 청진 10도, 해산은 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3도, 신의주 24도, 중강 25도입니다. 함흥의 낮 최고 21도, 원산 20도, 청진 20도, 해산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24일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누벨 칼레도니에서 유혈 사태를 불러왔던 이 유권자 확대안을 강행치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국제사법재판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ICJ에서 이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죠?
네, ICJ가 이스라엘의 이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24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인도적인 구호를 위해서 이 라파 국경을 열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이 라파 공격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해달라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네, 자,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번 결정 배경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마지막 법원 명령 후에 라파 내 인도적인 상황이 더 나빠져서 지금 재앙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은 가자 주민들의 권리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줄 추가 위험을 수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파의 지금 상황이 재앙 수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또 라파 작전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주민들에게 내린 명령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네.
예, 이스라엘이 내린 대피나 여타 명령이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완화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관들이 가자로 들어가는 걸 보장하라면서 한 달 안에 이런 법원의 조처들에 대한 진전 사항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번 ICJ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극우 성향을 가진 베잘레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 결정이 나온 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걸 그만두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네.
예, 이스라엘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르는 ICJ가 전투 종식 요구 또 이스라엘인의 인질 석방 요구를 연계하는 데 실패했고 이는 도덕적인 붕괴이자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측 반응 볼까요?
네, ICJ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가자에서의 전쟁을 끝내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가자 전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주고했습니다. 하마스는 또 이번 ICJ의 결정을 집행하라고 유엔 안보리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호셉 보레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ICJ가 오늘 내린 결정에 대한 우리의 답변과 입장이 무엇이 될 것인지 반문하면서 국제사법기관에 대한 지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아공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난해 말에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했었죠?
맞습니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이 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후에 ICJ는 올 1월에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제노사이드 가능성을 방지하고 가자지구에 더 많은 원조가 들어가도록 허용하며 또 선동에 해당하는 말을 한 관리, 군인들을 처벌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지난주 법정심리에서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는 남아공 측의 요청을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변호인은 남아공화국이 라파 상황을 완전히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없었고 대피 노력 또 인도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선행된 구체적이고 국제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자, 약자가 비슷해서 말이죠. 네. ICC하고 ICJ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ICJ는 유엔 산하 사법기관입니다. 반면에 ICC는 이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의 근거에서 2002년에 설치됐고요. 유엔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네.
예, ICC는 전쟁 범죄나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또는 집단학살 혐의를 받는 개인을 처벌하고요. 하지만 ICJ는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건데요. 그러니까 ICJ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 그리고 ICC에서는 개인만 심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네.
자, 이스라엘은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 그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 ICC 조처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ICJ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ICJ가 유엔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은 이 ICJ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네.
예, 이스라엘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런 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과거에는 ICJ의 결정이 무시돼 왔는데요. 이를 강제할 유일한 방법은 유엔 안보리의 표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24일에 나온 이 ICJ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건가요?
네, 이스라엘은 라파 작전을 중단하라고 ICJ가 명령한다 해도 여기에 따르지 않을 거라고 이미 시사했습니다. 아비 하이만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관련해서 23일 지구 위에 어떠한 힘도 우리 시민들을 지키는 것과 가자에서 하마스를 쫓는 걸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라판의 더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브라질, 샤보라 지역에서 하마스 대대들을 상대로 이 제한된 작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언급한 이 두 지역은 가자 남동쪽에 이스라엘 국경과 또 북서쪽 지중해 연안 사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 안에서 작전 지역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하마스가 민간인들 뒤에 숨어 있다면서 가자 민간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 작전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지상군이 라파에서 아주 신중하고 정밀하게 작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이 앞으로 시작될지 모를 이 공격을 피해서 라파를 벗어났죠.
네. 유엔은 대략 81만 5천 명이 대부분은 걸어서 대피했고 이들이 주로 전쟁으로 황폐한 칸 유니스나 더 북쪽에 있는 데이르 알발라 아니면 알 마와시의 해안 마을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기춘 오늘 이번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 프랑스령인 누벨 칼리도니, 영어로는 뉴 칼레도니아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을 방문해서 유혈 사태를 불러왔던 조처 연기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유권자 확대안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예,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긴장이 진정되고 모든 당사자 사이에 폭넓은 합의점을 찾을 대화를 재개하도록 몇 주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후속 조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누벨 칼레도니에서 유혈 사태로 사상자가 얼마나 나온 겁니까?
예, 경찰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숨졌고요. 폭동, 약탈, 방화로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예, 폭동이 격화하자 프랑스 정부는 현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치안유지 요원 3천 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폭동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네, 이 폭동 때문에 그 현지 외국인들이 다 대피를 했다고요.
네, 현지에서 휴가를 즐기던 호주인 약 300명 그리고 뉴질랜드인 50명이 이 군용기를 타고 대피했습니다. 현재 이 수도 누메아에 있는 공항은 폐쇄된 상태라서 이 상업용 항공기들은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무엇이 뉴벨 칼리도니의 유혈 사태를 불러온 겁니까?
예, 투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권자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네.
예, 현재는 투표권이 원주민인 카나크족 또 1998년 이전에 누벨 칼레도니아 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요. 개정안은 이곳에서 적어도 10년 있었던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런 방안이 알려지면서 원주민인 카나크족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건데 이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네. 카나크족 사람들은 유권자 수가 확대되면 프랑스 유권자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희석되고 이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성사되기 어려울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이 카나크족의 인구는 누벨 칼레도니아에서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여부가 걸린 문제네요. 그러니까 카나크족은 누벨 칼레도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지금까지 4번 있었습니다.
네.
예, 처음 2번은 근소한 차로 결과가 프랑스 잔류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관계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 탓에 투표를 연기해서 독립 찬성 진영이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투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예, 프랑스 잔류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관련해서 23일 주민들이 네 번째 국민투표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누벨 칼레도니가 프랑스령이 된 게 꽤 됐군요.
네, 이곳은 호주와 피지 사이에 있는 섬들의 집합인데요. 19세기에 프랑스령이 됐습니다.
네.
예, 프랑스는 1998년에 누메와 협정에 따라서 이 누벨 칼레도니에 더 많은 자치권을 주고 지역선거와 의회선거에서 거주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했는데요. 그 뒤로 프랑스 국적자 4만 명 이상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소식 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오늘날 한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았다고들 하는데요. 예,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24일에 공개한 2024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약 10년 전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의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네, 2021년 기준으로 71.4세입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의 수준인데요.
네.
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1.8년 정도 줄어든 건데 따른 거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 기대 수명도 2012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건강 기대 수명이라는 것도 있군요?
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건강치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로 살 걸로 기대되는 수명을 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구의 건강 기대 수명도 2021년 기준으로 61.9세로 1.5년이 감소해서 2012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 또 건강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네, WHO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네.
예, 보고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향상되고 있었던 기대 수명이 단 2년 만에 퇴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보죠.
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대 수명이 약 3년, 건강 기대 수명은 2.5년이 감소했습니다.
네.
예, 반면에 서태평양 지역은 이 기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기대 수명은 0.1년 미만, 건강 수명은 0.2년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WHO는 2020년과 2021년 이 기간에 거의 1,30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2020년에는 사망 원인 3위, 2021년에는 2위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막 많이 죽게 하는 제일 큰 원인은 어떤 겁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나 팬데믹 기간 모두 심장질환, 뇌졸중, 암, 만성폐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비전염성 질환입니다.
네네.
예, 2019년 팬데믹 이전에는 이런 비전염성 질환이 사망자의 78%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군요.
네, WHO는 오늘날 전 세계가 비만 그리고 영양실조라는 이 상반되는 거대하고 복잡한 보건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2022년을 예로 들면 전 세계에서 5살 이상 인구 10억 명 이상이 이 비만이었는데요. 반면에 5억 명 이상이 저체중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장애인, 난민 이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약 13억 명이 장애를 앓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예,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6%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예, WHO는 또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는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종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 페니 웰리스 폴턴 카운티 검사장이 항소했습니다. 이어서 루이지애나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낙태약을 남용 또는 중독 가능성이 있는 규제 약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안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은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 획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하급 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재획정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는 흑인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네,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에 찬성했고요.
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번 소송을 이른바 게리맨더링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흑인 유권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가 어떻게 그려졌길래 이렇게 논란이 일었는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공화당이 장악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제1선거구에 있던 흑인 주민 3만 명을 해안 도시인 찰스턴에서 내륙으로 200km 떨어진 제6선거구로 재분류했습니다.
네.
제6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이자 흑인인 짐 클라이번 하원 의원이 30년 동안 대표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문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제6선거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호하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민주당 지지 선거구로 몰아넣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연방 하급 법원은 이들 흑인 유권자가 불법적으로 추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새로운 선거구는 유권자를 인종별로 분류하는 완전한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하급 법원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군요.
네. 보수 성향의 세뮤얼 어디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하급 법원 판사들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디토 대법관은 제1선거구 획정에서 인종이 우세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당파적 선호가 아닌 인종이 선거구 획정 과정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가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밝힌 겁니까?
네, 옐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인종차별에 기인한 선거구 획정임을 입증하는 데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 측에서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지적하고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가끔 나오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은 의회 다수당이 주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때에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가 그려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그 영향이 실제 선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제1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은 공화당 소속의 낸시 메이스 의원인데요. 지난 2020년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으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14%포인트 차이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게리맨더링 판결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메이스 의원은 이번 결정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즉 이 선거구가 인종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투표 관행이 인종을 이유로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네요.
네, 앞서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 데 대해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23일 항소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조지아주에서 기소가 됐던 거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자 이에 불복해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에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1년 초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요. 지난해 8월 그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18명에 대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건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혐의가 아닌 거네요. 기소됐던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법 위반, 취임 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1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그 측근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합치면 41개인데요. 하지만 지난 3월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카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3개와 측근들에게 적용된 혐의 3개 등 총 6개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 일부 혐의가 기각된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맥카피 판사는 6개 혐의 모두 범죄에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검찰이 이에 관한 충분한 세부사항을 뒷받침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가 기각된 건 지난 3월이었고 지금은 5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윌리스 검사장이 왜 지금 기각 결정에 항소를 한 걸까요?
네. 윌리스 검사장은 주 항소 법원이 자신의 검사장 자격을 박탈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에 따라서 항소 법원이 다른 판결도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무슨 네. 얘기인가요?
올해 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한 특검팀에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와 내연 관계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윌리스 검사장 배제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웨이드 특검은 사건에서 빠지되 윌리스 검사장은 사건을 그대로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윌리스 검사장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면서 항소를 했고요.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최근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조지아주 선거 외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기소 4건 가운데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 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 유출 의혹과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검찰이 제기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기소에 대해서는 현재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재판이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자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큰 규모의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 뉴욕 사우스 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 야외 유세를 했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대규모 선거 집회를 연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특히 이번 집회는 많은 흑인과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쓰인 빨간 모자를 쓰고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뉴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타워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은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거주해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뉴욕의 범죄율과 노숙자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뉴욕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욕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특정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연설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자들이 뉴욕으로 오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장벽을 세워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화답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웠는데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자,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가짜 메시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지난 1월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가짜 전화 메시지를 만든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 씨가 기소됐습니다. 뉴햄프셔 법무장관실은 23일 크레이머 씨를 후보자 사칭 등 경범죄 13건과 뉴햄프셔주 선거법 위반 등 중범죄 13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형사처벌도 받고 벌금도 상당한데요.
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3일 크레이머 씨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크레이머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가짜 전화 메시지를 제작했는데요. 예비선거 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이 가짜 자동 녹음 전화를 받았고요. 연방통신위원회는 해당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송한 링고 텔레콤에 대해서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낙태 관련 소식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루이지애나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낙태약을 규제 약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승인했군요.
네, 루이지애나주 상원은 23일 두 가지 낙태 유도 약물을 남용이나 중독 가능성이 있는 규제 약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코를 처방 없이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해서 1에서 5년의 징역형과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신부는 기소가 면제됩니다.
네, 자 루이지애나주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낙태금지법이 가장 엄격한 그런 곳인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은 21일에 루이지애나 하원에서 64대 29로 통과됐고 23일 상원에서 29대 7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루이지애나는 공화당이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에게 전달되고 주지사는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법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 법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가지 낙태약을 4등급 스케줄 4 약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네.
이 등급의 약물은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낙스, 앰비언, 발륨 같은 약물인데요. 4등급의 이런 약은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루이지애나는 미국에서 낙태약을 규제 약물로 분류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그런데 루이지애나는 이미 그 말씀하신 두 약물에 대해서 모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엄격한 관리 아래에 있는 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는 이미 임신부들에게 동의 없이 낙태약물을 부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한 자발적인 임신 종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통상 미국 여성이 집에서 우편으로 주문해서 사용하는 낙태약인데요. 미국 전체 낙태 60% 정도가 이 약물로 이루어질 만큼 대중적인 약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집권했던 공화당 행정부는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 시기에 등장한 창의적 연방제 유산을 지우려고 시도했습니다. 특히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신연방제를 내세워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제의 변천 마지막 순서입니다. 1990년대 이후 신연방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The cherry trees are in bloom. Baseball is back. And we've completed our contract with America. And we came in ahead of schedule and under budget.
지난 1995년 4월 7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의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딕 아미 하원 공화당 대표는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미국과의 약속을 완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회 조사국은 1990년대 이후를 신연방제의 세 번째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1994년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10가지 우선 입법안이 포함된 미국과의 약속을 내세워 40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들 입법안은 연방과 주정부 사이 권한 관계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104대 의회에서 연방 하원은 1995년 재정 지원 없는 연방의무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주나 지역정부, 민간 부문에 대한 연방 법률과 규정에 비용, 편익 영향을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의 통제와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연방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하는 법안에 대한 고려를 불러왔습니다. 이 기간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995년 학교로부터 약 300m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한 약물청정 학교 구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의 권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주의 법 집행 책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또 1997년 판결에서 다시 한번 주정부의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브레이디 총기 폭력 방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브레디법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즉각 확인하는 국가체제를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이 체제가 운영될 때까지 각 지역 관할 구역 최고 법 집행관이 임시로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한 법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주정부 권한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연방 대법원이 주에 대한 연방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연방법의 최고 우위를 유지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신연방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지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시신이 23일 고향에 안장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발생한 급작스러운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사고 배경과 국제사회의 반응,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마지막 복무.
에브람 라이시 대통령은 사고 당일이었던 19일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인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를 방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협력 사업이었던 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양국 간의 협력과 우호의 상징인 댐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이들은 세 대의 헬기에 나눠 탔고 대통령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 압돌라이안 외무장관 그리고 경호원 등이 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실종됐다는 속보가 쏟아졌는데요. 헬기가 비상착륙에 성공했고 라이시 대통령 일행이 육로로 이동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0일 이란 정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동아제르바이잔주 산악지대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고 원인.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란 정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을 꼽히는 건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와 험준한 지형입니다. 사고 헬기가 짙은 안개와 폭우 속에 비행을 했고 경로도 험준하기 짝이 없는 산악지대였다는 게 추락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륙 당시 기상 상황이 매우 정상적이었다는 증언도 나와서 원인 규명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후한 헬기가 문제였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벨 212 기종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 헬기가 적어도 40년에서 50년은 된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와 미국의 제재를 연관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1978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고 이듬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은 이란과 국교를 끊었고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기체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신형 기종을 들여오지 못해서 이란의 항공산업이 낙후했고 비행사고가 잦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반응.
20일 이란 정부의 공식 사망 확인 발표 후에 각국의 애도와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함께 애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란의 국가적 슬픔에 동참하는 나라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파키스탄, 튀르키예, 쿠바, 스리랑카, 인도 같은 나라는 하루, 시리아와 레바논은 사흘 동안 애도의 날을 선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엔도 뉴욕 유엔본부 앞에 유엔기를 조기 개항하는 것으로 애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권 유린 비판을 받아온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에 미국 정부가 애도를 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No question. This was a man who had a lot.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라이시 대통령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이란의 참혹한 인권 탄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명 손실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을 나타내고 적절한 공식 애도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
이란은 다음 달 28일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이란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자리를 승계하고 5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무는 모하마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입니다. 55살의 보수 강경파로 이슬람 신학대학에서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또 현재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는 모크베르 제1부통령,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와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는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심사에서 먼저 후보군이 걸러지기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중동 정세.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권력 공백은 예상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후계 문제를 놓고 권력 투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잠잠해져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다시 벌어질 경우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이 국제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주목됩니다. 라이시 대통령 통치하에서 이란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해왔습니다. 또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에 미사일과 드론 등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년째 공전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도 있습니다. 가자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미국과 이란은 지난주 오만에서 간접 협상을 진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라이시 대통령의 급서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중동 전략은 다음 달 이란의 새 지도자로 누가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세부 조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입니다. 지난 1월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당선인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타이완의 제16대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은 타이완 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격인 행정원장, 부통령격인 부총통,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을 모두 지낸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이 총통은 1959년생으로 올해 64살입니다. 타이완 뉴타이베이의 시골 해안마을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 최고 명문 국립 타이완 대학교를 거쳐서 국립성공대학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의사로 활동하던 그가 정치의 뜻을 두게 된 건 1996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라이 총통은 1999년 입법원 선거에 당선돼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입법원 의원을 역임했고 타이완 시장도 지냈습니다. 2019년에는 민진당 총통 후보 경선에서 현직이었던 차잉원 총통과 겨뤘는데요. 하지만 패하고 이듬해 총통 선거에서 차이 총통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부총통에 당선됐습니다. 부총통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터졌을 때 그의 의사 경력과 전문성은 타이완의 코로나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라이 총통은 20일 취임사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압력에 맞서서 타이완의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거세지는 압박과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산적한 국내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시간에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건의 배경과 각국의 반응, 향후 전망 등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라이칭도 타이완 신임 총통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When was your heyday?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내 전성기는 21살 때요. Me too. 저도요.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아무런 책임도 없었고 항상 건강했습니다. 전성기, heyday. 또는 prime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전성기가 언제였나요?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아마도 대학 시절, 아마 내 모든 20대 시절이요. 나는 머리숱이 훨씬 많았어요. When was your heyday?
Actually, it's right now.
That's surprising. Why now?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When was your heyday?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Actually, it's right now.
실제로 지금입니다. That's surprising. Why now? 놀랍네요. 왜 지금이죠?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세상은 경험이 많을수록 쉬워집니다.
If you are in your heyday, you are in your prime.
당신이 지금 전성기라면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You are at the peak of your abilities.
당신은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You are having your best days ever.
당신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ome people had their heydays when they were young, maybe in college or high school.
어떤 사람들의 전성기는 그러니까 리즈 시절은 그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대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이죠.
They consider themselves past their prime.
그들은 전성기가 지나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They might talk about those past experiences only.
그들은 지난 시절의 경험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These people might be stuck in their glory days.
그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당신의 전성기,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When was your heyday? Heyday, prime. 전성기,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